5장 7일부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어떻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나?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가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뭔가를 잃어버린 듯 정신없이 주머니와 가방을 뒤적거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길래 하며 가만히 지켜보면 어디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찾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스마트폰이 값비싸기 때문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 없는 일상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돼버렸는데요. 이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무려 95%,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한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앱 하루 평균 총 이용 시간도 200분 남짓으로 세계 1위였습니다. 거의 온 국민이 매일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24시간 우리 몸에 붙어서 일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장기, 오장칠부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로 27.9%를 기록한 TV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꼽은 비율이 무려 96.2%나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자제력을 갖기 힘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매년 200명 가까운 디지털 치매 환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편리한 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단순한 통신기기 그 이상의 존재가 된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소리 없이 파고들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21세기 시간 도둑, 스마트폰과 SNS. 대부분의 스마트폰 앱이 새로 고침을 할 때 마치 슬롯 머신처럼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SNS에서 새로운 글이나 이미지가 뜨기 직전,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도박결과를 기다릴 때와 비슷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도박에 중독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SNS 사용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건데요. 스마트폰 앱의 새로 고침 방식과 슬롯 머신을 당기는 모습이 닮아 있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닙니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의 뇌에서 도박을 할 때와 비슷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의 치밀한 설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간헐적 정적 강화라는 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실제 슬롯머신처럼 잭팟을 터뜨리는 건 아니더라도 새로 고침을 누르는 행동 뒤에 어떤 새로운 게시물이 내 피드에 뜰지 모른다는 기대감만으로도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하는 중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새 습관적으로 새로 고침을 눌러 더 오랜 시간을 소비할수록 기업에게는 곧장 이윤으로 연결되는데요. 소비자들이 더 오래 머물러야 광고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게 된 배경에는 앱과 스마트폰 개발업체, SNS 광고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있었던 건데요. 기업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치밀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해 소비자들을 가두고 그들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려는 가두리 양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안데르스 한센은 스마트폰과 SNS 중독을 다룬 책 인스타 브레인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이폰이나 페이스북의 사용이 우리의 기분과 활동을 계속 저하시켜서 언젠가 우리가 사용을 멈춰버린다면 애플과 페이스북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순진한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신경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그저 기술일 뿐이니 적응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은 좋든 싫든 견뎌야만 하는 날씨가 아니다. 기술이 우리를 맞춰야 하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와 SNS는 가능한 한 여기에 의존하도록 정교하게 개발되었는데 사실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도 있었으며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제품을 원하고 그 제품을 요구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디지털 환경에 초석을 다진 IT 재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이고 문화 소비 방식 전반을 바꿔놓은 그들마저도 스마트폰과 SNS의 중독성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멀티태스킹과 집중력의 상관관계. 요즘 코로나19로 영화관을 가는 게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영화 보는 분들 많으시죠? 극장이 아니다 보니 가족들과 영화에 관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고 스마트폰으로 출연 배우의 이름을 검색하거나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검색해보기도 하죠. 영화가 조금 지루해질 때쯤 SNS도 훑어보고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에 답장을 하기도 하고요. 영화 한 편을 보는 동안 대화도 하고 검색도 하고 SNS도 확인하는 멀티태스킹을 했다는 건데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어느 것 하나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 뇌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뇌는 하나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일정 수준의 전환기가 필요한데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새 작업에 모든 집중력이 온전히 발휘되는 게 아니라 직전에 하던 일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환기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뇌가 다른 임무에 100% 집중하기까지 적어도 몇 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여러 개의 화면에서 동시에 정보를 얻는 N스크린 시대. 금방 본 것도 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디지털 치매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칼로리 공급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이점과 문제점이 있듯이 디지털화도 우리 뇌에는 양날의 검이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아무리 상상력을 쥐어짜도 꿈조차 꿀 수 없던 사치다. 디지털화는 우리의 정신 능력을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류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수천 번씩 쓸어넘기면서 뇌에 폭탄을 투하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우리가 문자, 트윗, 페이스북에 좋아요 같은 작은 정보 조각을 받아들이는데 점점 익숙해질수록 큰 정보 조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저하된다. 많은 학자들이 자동화와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살아남는 직업은 아마 집중력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얄궂게도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자 약화되고 있는 능력이 바로 집중력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가지고만 있어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이 800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예 다른 방에 스마트폰을 두고 온 사람들이 무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손 닿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엇이든 검색하고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의존이 단순히 시간을 빼앗기는 문제를 넘어 다른 일상 활동에도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좀 실감하시나요? 스마트폰 중독만은 피하고 싶은 포노 사피엔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독서와 영화 감상 같은 각종 여가 생활은 물론 학습과 금융, 쇼핑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변화는 현대인들을 스마트폰을 몸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필요에 맞게 유용히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중독 수준에 이르게 된 사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상 속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용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죠. 만약 하루 사용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는다면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잠그는 앱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시간을 확인할 때 스마트폰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앱까지 들락거리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알림은 무음으로 바꿔두거나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을 치워두기, 침실에는 들이지 않기처럼 간단한 원칙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뭐든지 시작이 반인 만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휴대전화로 구글이나 위키피디아에 접속만 하면 되는데 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걸까? 단순히 전화번호 정도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든 지식을 구글로 대체할 수는 없다.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기 위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지식이란 사실을 줄줄 외워서 읊는 게 아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세세한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듯이 말이다. 깊이 있게 뭔가를 배우려면 사색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클릭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사색과 집중을 놓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루 종일 인터넷 페이지를 넘나들기 바쁜 사람은 뇌에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는 셈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데 언제부턴가 곰곰이 고민하기보다 스마트폰에 검색하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구글에서 디자인 윤리를 담당하다 소셜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활동가 트리스탄 해리스는 인간의 뇌가 점점 파충류의 뇌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스스로의 경험과 사고에 의해 판단하기보다 짧은 검색으로 원초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우리의 뇌가 퇴화하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오디오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엄청난 화제였죠. 지인이 초대장을 보내줘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폐쇄적인 정책이 무색하게 국내 가입자도 순식간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SNS가 끊임없이 등장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유혹할 텐데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SNS의 순기능 이면에는 더 큰 사용자 집단을 모아 수익을 내려는 기업들의 계략도 숨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화면 속 자극과 느슨한 인간관계에 몰두하다 홀로 사색하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들마저 놓쳐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겠죠.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